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 관계자가 11일 김정은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정보당국에서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날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12일 저녁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편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경우 이동 경로가 되는 러시아 핫산역에서는 역사 정비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경찰이 주변 경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0월 13일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무기거래 등 군사 공조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일 내 다음 소식입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모로코를 강타한 규모 6.8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모로코 국영TV 방송은 10일 저녁 보도를 통해 사망자는 2,122명, 부상자는 2,42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8일 늦은 밤 모로코 중부도시 마라케시 남서쪽 72km 지점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모로코에서 1900년 이래 일어난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과 영국 등 이웃나라에서 파견된 구조팀이 현지 구조원들과 함께 생존자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며 주민들도 무너진 주택 잔해에 깔린 사람들을 직접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라케시 구 시가 건물들과 진앙지에 가까운 아틀라스 산맥 소재 틴멀 모스크 사원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로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에 애도를 표하며 미국은 모로코 정부와 피해 극복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로코 내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모로코 국민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중 볼라 티누브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에서 미국 나이지리아 관계와 두 나라 국민들 간 오랜 우정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이지리아의 경제를 개혁하기 위한 티누브 정부의 조치들을 환영했습니다. 아울러 나이지리아가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의장국으로서 지난 7월 쿠데타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국가 니제르와 다른 지역의 주민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와 보존을 위한 강력한 지도력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는 쿠데타로 축출된 모하메드 바줌 전 니제르 대통령의 복권을 지지하며 군부와의 협상에 실패할 경우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니제르에 군을 파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 나이지리아를 초청한 것은 아프리카 나라 중 가장 큰 민주주의 및 경제국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11일 시작된 미국과 아르메니아 간 연합훈련에 대해 아르메니아 정부 측의 유감을 표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G20개국 정상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르메니아 지도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을 아르메니아가 위치한 남캅가스의 지역에 침투하려는 공격적인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 묘사하면서 미국의 시도는 좋지 않으며 아르메니아를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11일부터 20일까지 미국과 이글 파트너 2023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의 목적이 자국군의 국제평화유지 임무 참여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군 대변인은 훈련에 미 캔자스 주방위군 등 미군 85명과 아르메니아 병사 175명이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화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신현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열차가 러시아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저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이란과 공개적으로 연대하고 있으며 중국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미국 상원 공화당 대표가 우려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가끔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열차가 러시아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열차가 러시아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김정은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정부 당국에서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날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탄 열차가 러시아를 향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12일 러시아에 들어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날 저녁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뉴스 네트워크는 가슴에 북한 배지를 달고 있는 북한 시찰단으로 보이는 그룹이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을 방문했다고 현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산역에서는 청소와 페인트 칠 작업이 이루어졌고 청소 작업 외에도 경찰이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산역은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경우 이동 경로가 되는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지입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톡에서 10일에서 13일까지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무기거래 등 군사 공조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고 미 백악관과 한국 정부도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와 관련해 동방경제포럼에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1일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 관련 질문에 동방경제포럼에서 그러한 접촉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지에 대해선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여 만이 됩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무기 거래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포탄을 북한에서 공급받고 북한은 정찰위성과 핵추진 잠수함을 완성하기 위한 첨단 기술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하며 상당한 규모의 무기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양국 간의 무기 거래 저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북러 정상회의가 여전히 열릴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에 대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이라며 이는 우리가 북한이 잠재적으로 러시아군에 추가로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한 걸음 물러서서 잠시 생각해보면 러시아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러시아를 도울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때 한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곤 북한을 최선이자 유일한 선택지로 택했다는 점은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이런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며 양국 간에 진행 중인 이러한 대화가 실제로 상당한 규모의 무기 판매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를 강력히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활동을 제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직접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 동맹과 협력했다며 여기에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인오프 보좌관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에서 하노이의 응우엔 푸종 베트남 서기장과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 베트남의 협력을 베트남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며 이는 미국이 또 다른 중요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We've elevated our cooperation directly to the Vietnamese highest tier of partnership.
이어 오늘 우리의 진전은 일본, 한국,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와 미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작년에 시작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태평양 도서국 포럼을 통한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여, 필리핀과의 강화된 동맹, 호주, 영국과의 파트너십인 오커스, 인도, 호주, 일본과의 격상된 쿼드 관여,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모든 노력은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추진해온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이 태평양 국가이고 어디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바짝 다가가고 여기에 중국까지 연계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전 세계 주요 도전으로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수정주의 세력과 이란, 북한 같은 불량 국가, 그리고 지하디스트 테러단체와 같은 초국가적 위협 조직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6일 상원개회 후 첫 본회의장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들은 미국은 물론 우리의 동맹국및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국내에서 더 억압적이고 해외에선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기 직전 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두 수정주의 적국, 즉 러시아와 중국은 제한 없는 우정을 선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반 동안 푸틴은 러시아를 이란과 북한처럼 미국의 적대적인 불량 정권과 더욱 공공연하게 연대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무한한 우정과 이란 및 북한에 대한 푸틴의 포용을 고려할 때 지금은 미국이 물러설 때가 아니다라며 국방과 경제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탈환을 돕는다는 것은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미국 최대의 전략적 적국 중 한 곳을 약화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적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힘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넬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중국의 동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북중러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달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킴 공화당 의원은 중국의 북러연대 동참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김 의원은 VOA에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 시진핑과 같은 나쁜 행위자들이 힘을 합쳐 공세를 강화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파괴하도록 둘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에 대응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국가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이 거래가 이뤄질 경우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존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 국무부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북러 무기 거래가 이뤄질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동유럽의 체코 정부가 북러 정상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외교 인력이 평양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자국 외교관들의 복귀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정부가 북러 간 무기 거래 협상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는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다니엘 드레이크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8일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부당한 침략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 측에 대한 어떠한 무기나 유사한 지원도 개탄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자간 접촉에서 그러한 행동을 말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올해 초 북한 정권이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지원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또 지난 4일에는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 접촉을 통해 무기 거래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이 같은 북러 밀착 속에 평양의 러시아 대사관에 외교 인력이 충원된 것과 관련해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레이크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국경 개방과 평양 주재 대사관 직원들의 복귀 가능성과 관련해 전개되는 상황을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충족되면 대사관 운영 재개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 주재 체코 대사관은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이후에도 평양에 남아 공간을 운영했던 서방 4개국 중 하나였지만 이듬해 1월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스웨덴 외무부도 BOA에 우리 외교 인력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평양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실은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지난 2020년 8월 잠정적으로 귀국해 스톡홀름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계속 열려 있으며 현지 북한인 직원들이 평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전략 핵 잠수함 공개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전술 핵무기 위협과 수사를 계속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전략 핵 잠수함을 공개한 데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북한의 새 잠수함에 대한 BOE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북한은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일부 미사일 발사와 그 밖의 군사 활동을 전술핵 무기 사용을 위한 시험으로 규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북한의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이 전략 핵 잠수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우리는 정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과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 그리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는 약속에 대한 매우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북한 해군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이 지난 6일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진수식에서 해군의 핵 무장화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미 보유한 중형 잠수함도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공격형 잠수함으로 개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새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공개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기존 잠수함을 짜깁기한 수준으로 기괴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낡은 북한의 잠수함을 개조해서는 핵투발 수단으로서 효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정상 운영도 어렵고 위협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래들리 마틴 랜드연구소 수석정책연구원 겸 국가안보 공급망연구소 소장은 8일 북한이 공개한 새 핵잠수함에 대해 기괴한 겉모습을 하고 있다면서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미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며 잠수함장과 주일미군 작전참모, 합동참모본부 작전분석관를 역임했던 마틴 소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공개한 핵잠수함이 누구에게도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능력이 과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In its appearance, I don't think this is going to pose a whole lot of challenge to anybody else. Their ability.
마틴 소장은 북한이 공개한 새 핵잠수함의 외형을 보면 이전에 없던 추가적 억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그저 핵 능력을 외부에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새 핵잠수함이라고 명명해 공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1960년대 운용하던 낡은 디젤식 잠수함을 개조해 전술핵을 탑재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용을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It would probably impose limitations on how long a submarine can operate.
로미오 잠수함은 디젤 전기 잠수함이기 때문에 운항 시간에 제한이 있어 장시간 바다에서 잠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SLBM 능력과는 별개로 잠행성에 제한이 있는 잠수함으로는 보복 핵공격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잠수함을 연구 분석해온 조셉 댐프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이날 VOA에 북한이 공개한 핵잠수함은 기존에 갖고 있던 노후 잠수함을 개조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댐프시 연구원은 자신이 2019년 7월 분석했던 북한의 잠수함과 비교했을 때 외관상 큰 차이가 없다면서 신형 잠수함은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둥근 뱃머리와 같은 일부 특징들은 이후 더 광범위한 개조를 거치면서 덜 분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잠수함 한미의 프로펠러 부분이 가려진 것은 이 잠수함의 기원을 감추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진수된 잠수함은 지난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포조선소를 방문했을 당시 북한이 과시했던 잠수함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8일 수중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잠수함은 함상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작은 발사관 6개와 큰 발사관 4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식별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은 잠수함에 설치된 발사관 형태를 봤을 때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 즉 한국이나 일본을 겨냥하는 데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Another big difference is I think, you know, most people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three launch tubes for, you know, larger diameter missiles.
당초 전문가들은 직경이 큰 미사일을 위한 발사관 3개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관측과 달리 직경이 작은 발사관 10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탄도미사일이나 지상공격 순항미사일 등 단거리 미사일 발사용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이 탑재할 미사일의 종류가 무엇일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선보이고 있는 초대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구성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도 핵 잠수함 분야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협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 해군 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으로 잠수함 전략을 연구하는 샘 탕그레디 교수는 해상의 잠수함에 핵무기를 배치해 발사하는 것은 지상 핵무기 발사보다 훨씬 어렵다면서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만큼의 사거리와 정교함을 갖춘 SLBM을 보유할 역량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핵 잠수함도 구식 설계로 소음이 커 탐지가 가능하다면서 이것이 역내 전략적 셈법을 전혀 바꾸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type of submarines that North Korea already possess
are old designs, noisy, detectable.
탕그레드 교수는 또 북한은 기술적으로 외부 조력 없이 완전히 새로운 핵잠수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역량이 없으며 기존 잠수함을 핵잠수함으로 개조하는 것도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y can't do that because it would be more expensive to try to convert existing.
새로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보다 기존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한 것처럼 기존 노후 잠수함을 핵잠수함으로 개조하는 방식은 1950년대 이후에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면서 디젤 추진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조하는 것은 공학적, 비용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산업 역량은 새롭게 핵잠수함 함대를 구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탕그레디 교수는 북한이 새 핵잠수함을 공개한 것은 핵 투발수단 보유를 과장하고 허세를 부림으로써 대외 메시지를 전달하고 두려움을 키우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수천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내 전략적 셈법을 바꾸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탕그레디 교수는 또 북한이 현재 운용 중인 모든 잠수함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이나 역설계의 결과라면서 북한이 앞으로도 이들로부터 관련 도움을 계속 받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s that everything built in North Korea is either result of technology transfer or reverse engineering?
현재 북한 해군이 운용하는 잠수함의 대부분은 구소련이 설계한 것으로 소련에서 건조됐거나 소련의 공급망을 통해 자재를 제공받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이 핵잠수함 함대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마틴 소장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건조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북한이 장기적 계획을 두고 주변국으로부터 도움을 계속 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를 계기로 핵잠수함 건조 기술 등 핵심 군사 분야 기술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일인 이른바 99절 75주년을 맞아 민방위 무력 열병식을 펼치며 내부 결속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지만 삼각연대 강화의 온도차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민방위 무력 열병식이 8일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거행됐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열병식에는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정부 대표단과 알렉산드로브 명칭 러시아 군대 아카데미 협주단 단원들, 북한 주재 중국과 러시아 외교 대표들이 초대됐습니다. 러시아에서 99절에 별도의 대표단 없이 군 협주단만 파견한 건 최근 북러 간 밀착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예상 밖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5년 전 99절 70주년 때는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을 북한에 보낸 바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이른바 북한 전승절 땐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가 정상 외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굳이 러시아 대표단을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낸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입니다.
77 행사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왔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는 곧 있을 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가정이 된다면 뭐 굳이 대표단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북한도 그보다 높은 급에서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굳이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99절 축전을 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앞으로도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의 쌍무적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을 통해 새로운 정세하에서 양측이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실무협조를 심화시키며 중조관계를 시대와 더불어 전진시키고 지역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중국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표단 방문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한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대응해 중러가 구구절을 통해 북한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모양새지만 중러 정상의 친서 내용에 온도차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 절박한 상태에서 국제 제재나 국제 규범에 관계없이 둘만의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나 중국은 입장이 다르다. 중국은 국제 공급망에 중핵을 이루고 있거든요. 국제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국 경제는 치명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북중러 연대보다는 북러 뉴노말로 해석을 해야 돼요. 중국은 어느 정도 스탠스,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번 구구절 기념행사로 8일 밤늦게 진행된 열병식에는 정규군이 아닌 단위별 노농적위군 부대들이 참가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노농적위군은 노동자와 농민, 사무원 등이 직장과 행정 단위별로 편성된 민간 군사 조직으로 이번 열병식엔 트랙터, 모터사이클 등으로 구성된 기계와 종대들이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건군절인 지난 2월 8일 그리고 7월 27일 전승절에 이어 세 번째 열병식을 치렀습니다. 경제난 속에서도 민간 무력 열병식까지 진행한 것은 국가 방위를 위한 총동원 의지를 과시하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북한이 현재 상황인식은 미국이나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이 총체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규군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니까 결속을 해야 된다. 그런 의도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이번 열병식 참석을 통해 예우가 격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김주혜는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특별석 정중앙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석단 특별석엔 리병철과 박정천 북한군 원수와 총참모장, 강순남 국방상,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자리했는데 특히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열병식 녹화 영상에선 박정천이 김주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귓속말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지난 2월 건군절 열병식 행사 땐 김주혜가 김 위원장 뒤편의 귀빈석에 어머니 리설주와 같이 앉아 있었는데 이번엔 리설주 없이 주석단 특별석에 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간부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말고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런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걸 보여준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김주혜가 김정은 다음가는 위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북한이 바로 사실상의 군주제 국가라는 그런 점을 고려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조한범 박사는 김주혜가 외국 대표단이 참석한 행사에 그것도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후계 수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은 올해 들어 해상과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방조, 방관하며 국제사회 대북 압박 노력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구매할 수 없는데도 올해 들어 선박 20척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또 매년 상한선을 초과한 정제유를 불법 경로를 통해 반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다른 나라 선박이 북한 선박을 관리하는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 행위도 포착됐는데 이는 과거에 흔히 볼 수 없던 일입니다. 그 밖에 북한은 올해에만 주류 수백만 달러어치를 수입하며 유엔 안보리의 사치품 수입 규정 위반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재 위반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최근 크게 늘어난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이 중국 정부의 묵인 혹은 느슨한 단속 때문이란 점을 시사합니다. BOA가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북한이 구매한 중고선박은 8일 현재까지 27척으로 이들은 북한 깃발을 달기 직전까지 모두 중국 선박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서 30척에 가까운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구매 문제와 관련해 최근 BOA에 중국이 북한으로의 선박 이전과 관련한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2020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도한 이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대북 압박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 준수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이 더 무겁다면서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월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들이 북한의 석유 밀수를 차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중국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해역에서 꾸준히 발견되는 북한 유조선의 구체적인 이름과 사례를 서한에 명시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미국 등은 북한이 이미 이 상한선을 넘긴 것은 물론 북한의 주요 유류 획득 통로가 중국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B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올해 상반기 북한 최대 유류시설이 밀집한 남포항구에 드나든 유조선 42척을 찾아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양을 선박에 따라 만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하고 남포의 유조선이 정박한 횟수를 토대로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양을 추산한 바 있습니다. 올해 남포에서 포착된 42척의 유조선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북한은 최소 42만에서 최대 126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와츠 위원은 중국의 제재 족쇄가 풀리면서 우리는 훨씬 더 뻔뻔하게 이루어지는 유류에 대한 직접 운송을 보고 있다며 이는 분명 대북 정제유 제품에 대한 50만 배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ecause of the loosening of the shackles of sanctions by China, that we're seeing more.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을 대리 운영하는 사례도 올해 크게 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북한 유조선 아봉 1호와 북한 화물선 남포 5호 등 4척이 중국 회사에 의해 위탁 운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업계에선 대리점 형태의 선박회사들이 실제 소유주를 대신해 제3국에서 선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박의 실제 선주는 북한에 있지만 해당 선박이 해외 항구에 입출항하며 발생하는 각종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내 물품 보급 등 관리를 이들 회사가 등록 소유주 자격으로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자국 회사에 이런 운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해상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제재 위반을 일부 회사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가 자국 회사나 개인의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중국의 대응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례로 한국 외교부는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탈바꿈하는 사례가 지난 몇 년간 빈번해지자 지난해 한국 외항선사 보안 담당자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북한을 겨냥한 국제운송주의보를 발표하면서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고발하고 관련국과 기관, 개인 등이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영국 정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해상 보험업계 관계자를 불러모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계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장소는 해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BOA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올해 중국에서 약 550만 달러에 달하는 위스키 등 증류주와 와인을 수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기록한 고급 주류 수입액 424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입니다. 앞서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BOE에 과거에는 이런 종류의 상품은 보통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에서 찾는다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혀 없는 만큼 외국인보단 분명 북한 내부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었습니다.
It's also interesting because those kinds of products we've usually thought of as going to foreign tourists.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2016년 채택된 270호와 2321호를 통해 다시 한번 대북 사치품 거래 금지 규정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 규정에 적용되는 사치품 목록을 정리해 발표했는데 여기에 위스키와 와인 등 고급 주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주류가 사치품이 아니라는 논리로 북한의 위스키와 와인 수입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BOE는 7일 전 세계 논문 관련 웹사이트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게시된 논문과 학술지를 분석해 최소 34명의 북한 출신 연구진이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1년에 10명 내외의 북한 연구진이 중국에서 포착됐던 전례와 비교할 때 약 3배 급증한 것입니다. 이들이 중국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월급을 수령하거나 생활비와 학비 보조, 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는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안보리 결의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의 과학 분야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진의 연구 분야가 이공계인 만큼 해당 조항에 대한 위반 가능성도 큽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가 포착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뷰이는 이들 위반 사례에 대해 중국 정부에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비롯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의 현 대북 제재 체제를 자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검상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지난달 25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정찰 위성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을 제안한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일부 관련국은 이 같은 합리적인 제안을 무시한 채 제재와 압박이라는 마법의 힘에 집착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과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2주 사이에 해군을 4차례 이상 시찰했습니다. 해군 핵 무장화와 함께 러시아 중국과의 연합 해상훈련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27일 해군절을 맞아 딸을 대동하고 해군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조선인민군 해군 용의위병대 대장의 영접 보고를 받으시고 해군 용의위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해군절에 해군사령부를 방문한 건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에는 동해함대 제2수상함 전대를 찾아 함정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선박용 엔진을 생산하는 평안북도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시찰했습니다. 9월 8일에는 수중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 핵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2주 사이 4차례나 해군 관련 행보에 나선 겁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해군 띄우기 행보를 북중러 해상연합훈련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에서 해상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다고 4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에 방문해서 김정은을 면담할 당시에 아마 북중러 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쇼이구 장관도 북한과 연합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쇼이구 장관은 4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왜 안 되겠는가 우리는 이웃이라며 연합훈련이 당연히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9월 10일에서 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김 위원장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있는 33번 부두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해상연합훈련이라는 전략적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켄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말했습니다.
The supreme leader is going to have some sort of visibility to it, and that could be part of strategic messaging. It could show the importance.
북한이 해상연합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은 420여 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속정 등 소형 함정인데다 대부분 1960년대 만들어진 노후 선박들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압록급 호위함인데 1500톤급에 불과합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연합훈련이 상징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해군 같은 경우는 특히 북한에 보낼 수 있는 함정이 없다는 그런 북한으로서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합훈련과 무기거래 그리고 정상회담 등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상당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돼 1년 7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군 사상자는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포탄 부족이 심각합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하루 6만에서 8만 발의 포탄을 쏴서 우크라이나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는 2만 발로 떨어지더니 올 1월부터는 5천에서 1만 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러시아의 용병업체인 바그너그룹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지난 5월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것도 러시아 국방부가 탄약을 지원하지 않아 전사자가 속출하는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통상 뭐 수천 발에서 뭐 최대 하루 수만 발까지 포탄을 소모하면서 이 포탄 확보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과 8월 24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과 핵잠수함 기술 그리고 석유, 식량 등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이 핵잠수함 기술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8일 열린 전술 핵공격 잠수함 진수식에서 앞으로 계획돼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말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러시아는 인공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1급 비밀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제공한 적이 없다며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es, these technologies are considered top secret. So the question will be whether Russians' desperation.
북한이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해상 연합 군사 훈련을 추진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정세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 한국, 일본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구도였습니다. 지난 8월 18일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이 좋은 예입니다. 당시 미한일 3국 정상은 미한 미일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군사 협력을 미한일 삼각 체제로 확대 개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해상연합훈련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여 미한일 안보협력에 맞서는 북중러 군사협력체제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로버트 슈퍼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We know that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have forged a informal alliance.
슈퍼 전 부차관보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비공식적인 동맹이라며 연합훈련은 그들의 연대를 보여주고 미한일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중러 군사협력의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미국으로 연간 무역액이 6,9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러시아와 군사적 결속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양옥 박사는 중국으로서는 북중러 군사협력이 별 실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굳이 그 북한의 이러한 소위 그 핵소동, 핵위협에 같이 거기에 발을 맞춰서 얻어갈 이익이 적다라는 것이죠.
동북아 정세가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3국 연합군사훈련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가끔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많겠고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 29도. 남포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 28도. 신의주도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8도, 최고 27도. 중강은 하루 종일 흐립니다. 최저 16도, 최고 29도. 강계 구름 많고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6도. 해주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9도. 개성 구름 많고 오후에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 29도. 사리원 흐리고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은 구름 많고 오후에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30도. 신포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 28도. 장진 구름 많겠습니다.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3도. 해산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4도. 원산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평강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7도, 낮 최고 28도. 장전 오전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진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5도. 선봉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7도. 삼지연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0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먼 바다 모두 구름 많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1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전 6시부터 11일 오전 5시 사이 중국군 항공기 26대와 함정 13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항공기 11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타이완 남서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수호이 30 전투기 2대와 젠 16 전폭기 6대를 포함한 이들 항공기는 중간선을 넘어와 중간선과 평행을 이루는 비행을 계속한 뒤 중국 방향으로 빠져나갔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설명했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후 별도 보조자료에서 중국군 항공모함 산뚱함이 타이완 어란비에서 서태평양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항공기와 해군 함정, 지상발사 미사일 체계 등의 대응을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지난달 30일에도 군용기 32대와 함정 5척을 타이완 인근에 보내는 등 타이완 인근에서 크고 작은 군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 관계자는 11일 김정은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정보당국에서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날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12일 저녁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편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경우 이동 경로가 되는 러시아 하산역에서는 역사 정비 작업이 이뤄졌으며 경찰이 주변 경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2013이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무기거래 등 군사 공조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중 볼라 티누브 나이지라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에서 미국 나이지리아 관계와 두 나라와 국민들 간 오랜 우정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이지리아의 경제를 개혁하기 위한 티누브 정부의 조치들을 환영했습니다. 아울러 나이지리아가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의장국으로서 지난 7월 쿠데타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국가 니제르와 다른 지역들의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와 보존을 위한 강력한 지도력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모로코를 강타한 규모 6.8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모로코 국영TV는 10일 저녁 보도를 통해 사망자는 2,122명, 부상자는 2,42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8일 늦은 밤 모로코 중부도시 마라케시 남서쪽 72km 지점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모로코에서 1900년에 일어난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과 영국 등 이웃나라에서 파견된 구조팀이 현지 구조대원들과 함께 생존자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며 주민들로 무너진 주택잔해 깔린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응우옌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쫑석 의장은 10일 하노이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평화와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두 단계 오른 것으로 지금까지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 한국 등 네 나라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강하고 독립적이며 번영